중국의 진시황은 중국 대륙을 처음으로 통일한 위대한 황제였습니다. 그는 천하를 손에 넣었지만 그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죽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죽음을 싫어했는가 하면 자기 앞에서 죽음이란 단어를 쓰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왕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낙서가 발견되자 그 마을 사람 전부를 다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죽음의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원정대를 파견했는데 그 원정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배가 60척이고 항해 전문가가 5,000명, 불로초를 발견하는 데 사용될 소년소녀가 3,000명이나 되는 거대한 원정대였습니다. 이렇게 불로초를 구하라고 해놓고 그런데 만약에 불로초를 가져오지 못해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던 그는 플랜 B를 준비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70만 명을 동원해서 지하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는 커다란 도시가 들어있고 수많은 왕궁과 건물들이 들어서고 순으로 이루어진 강물이 흐르고 자기를 보호할 군사들까지 다 실물 크기로 만들어서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숫자만 8,000명이 넘으니까 그것도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애완동물까지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한 수도 함양에는 200여 개의 궁궐을 지어놓고 다 지하도로 연결을 해서 자기가 어느 궁에 머무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게 지하로 이동하고 그래서 자객들이 공격할 수 없도록 철통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왜 죽었는가 하면은 수은으로 만든 불사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수은 중독으로 49살에 죽게 됩니다. 시차를 갔다가 죽었는데 그 황제의 시신을 수도 함양으로 옮기는데 썩은 냄새가 너무 진동하니까 신하들이 볼 때 황제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금에 절인 생선을 담은 상자를 가득 마차에 실고 황자의 시신 옆으로 끌고 가게 함으로써 썩은 냄새를 희석시키려고 했습니다. 참 비참한 거죠. 그가 죽은 이유는 죽지 않으려는 강렬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냐? 가장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친 사람, 그러나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 그게 진시황입니다. 인간 중에서는 위대한 사람이고 세계 역사를 바꾼 영웅으로 인정하지만은 그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던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리석은 행동을 비웃고 뒷말을 하지만 사실은 오늘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서든지 더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 그런 얘기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인 겁니다. 오늘부터 다룰 요한복음 11장은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나사로의 죽음.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세 번째는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자주 방문했던 가정이고 그 가정은 예수님을 지극한 정성과 사랑으로 섬겼던 아주 귀한 가정이지요. 그런데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정의 대들보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든 겁니다. 병이 들자 이 가족들은 약간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노인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님이 사랑하시는데도 병이 들 수 있나?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얼른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락을 받고 예수님이 가시지를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나사로가 병들고 죽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시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높은 뜻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도 어떤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6절에 보시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 더 머물렀는데 그 이틀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빨리 가서 고쳐주지 않고 기다렸을까? 하나님의 뜻 때문이죠. 그 뜻이 뭐였을까? 예수님은 이제 얼마 후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던 이 가정에 고맙기도 했을 것이고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장 내가 사랑하는 이 가정을 위하여 뭘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금덩어리일까요? 아파트 한 채를 사줘야 될까요? 나사로가 상처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새 장가를 드는 게 선물일까요? 예수님도 이 가정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믿음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 이 부활신앙을 예수님은 이 가정에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산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가정은 부활 생명으로,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온전한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예수님은 7절에 보면은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요단강 동편 쪽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로 가자는 말은 요단강 서편으로 가자는 뜻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서편으로 가면 유대 지방의 핵심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로 가려면 유대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피신해 온 건데, 죽은 나사로 때문에 가면 다시 돌로 칠 텐데 나사로 때문에 죽을 일이 있습니까? 가지 마세요 라고 제자들이 지금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실족하여 넘어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제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답은 갭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죽을까 봐 하나님의 뜻에 불구하고 안 가겠다는 거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죽음이 두려워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족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은 밤에 어두운 길을 다니다가 넘어지는 것과 같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빛 가운데서 바라보면 죽음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러자 제자들이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느니라. 잠든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나 죽었는데 왜 잠들었다고 하는 거지? 제자들은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도 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내가 잠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가 잠들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수군거리는 건 나도 안다.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잠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잠 개념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잠 개념,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잠이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안 자고 살 수 있나요? 아무리 바빠도 자야 되죠. 아무리 슬프고 배고파도 잠자야 됩니다. 잠 안 자고는 못 사는 거죠. 그러므로 잠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또한 잠은 최고의 휴식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피곤한데 잠을 잘 수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야지. 그런데 여러분, 잠자리에 들면서 무서워서 벌벌 떤 사람이 있습니까? 큰일 났다, 나 이거 잠들면 나 이거 큰일 났다, 무서워서 어떡하지? 그러지 않잖아요. 잠자려고 누울 때, 아, 행복하다. 이제 푹 자자.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잠이라는 건 또한 휴식도 휴식이지만 매우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잠과 죽음을 그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죽음을 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죽음을 잠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다시 말하면 죽음은 꼭 필요한 것이고, 왜?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이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최고의 휴식이며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죽음이란 인생의 끝이 아니고 깨우는 자가 있고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면에서 죽음은 삶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죽음의 실제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참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승격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 나사로가 병들어서 힘들어하던 거기에 없었던 것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 있었으면 예수님이 병을 안 고쳐줬겠어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가 울며 매달리는데 어떻게 안 고쳐줬겠어요? 고쳐주셨겠죠. 그리하면 나사로가 중병해서 회복이 됐겠죠. 그것도 물론 기쁜 일이죠. 그러나 환자가 회복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유익은 뭐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통하여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 물론 죽었을 때 잠깐은 슬프고 힘들겠지만 결국 믿음을 위해서는 가장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로 가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하는 말이 16절이지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니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는가? 죽어도 따라가야지 하고 도마는 예수님 따라 같이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 말을 오늘 본문에 했는가 하면은 똑같이 베다니로 가지만은 예수님은 빛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당당하게 가는가 하면 도마는 어둠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채 억지로 마지못해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똑같이 죽을 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 거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그날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마처럼 어둠 속에서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해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처럼 그런 죽음을 그렇게 바라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어디라고 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또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마귀가 죽음을 손에 쥐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공포로 종을 만들어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에 두려워서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죽음에서 벗어나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 높은 산 속에 올라가가지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죽음을 이겨야 될 것인가? 돌을 닦고 수양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어려운 경전을 읽고 비문을 탐구하며 어떻게 죽음을 극복해야 되는가? 깊이 깊이 연구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분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의 별명이 있습니다. 죽음을 죽인 사건. 죽음을 죽인 사건. 죽음을 죽인 사건을 쳐다보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죽음과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요.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황명환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접니다.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자기 소개를 안 하고 갑자기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데 지옥 안 가고 죽을 방법은 없나요? 하고 묻는 거예요. 듣는데 마음이 짠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은 꼭 패배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느끼는 감정이 죽고 싶다는 감정입니다. 목사님도 그래 보셨어요? 물론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때로 버겁고 떠나고 싶을 때도 있는 법이죠. 그러나 자기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란 말을 생각해 보세요. 살생자의 명령명자, 살라는 명령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고 대신 나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랬더니만 자살은 안 된다며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라는 말은 뭡니까? 똑같은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살과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앞으로 희망도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살아야 할 이유도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 가지 희망의 길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로부터 나를 죽여주시고 그래서 나를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죽게 하옵소서 잘 죽도록. 그러면 이상하지요? 오히려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여 해결하는 것을 확실히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죽음의 무거운 짐과 공포를 이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바로 그 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보내는 시간인데 예수님은 왜 죽었나요?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원래 해야 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죽음이란 뭔가? 두 번째,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뭔가? 세 번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것이 고난주간에 해야 할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 무서운 죽음의 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눌려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담대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진시황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빛 가운데서 죽음을 바라보며 죽음을 죽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털어내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 때문에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다. 빛 가운데서 보면 죽음은 크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나쁜 것이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인생의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기쁜 일이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깨우는 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우리를 깨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고백했던 토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